네, 이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예비군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하면 어떤 훈련이냐면 대부분 이제 안전과 관련된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까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군을 막느냐에 대한 훈련을 했다면 민방위가 되면 이제 지역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뭐 지진이라든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나이가 40대 정도만 되면 이제 민방위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민방위 훈련을 받으신 분에게 대피하시면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민방위 얘기를 하냐면 민방위 훈련 도중에 제가 거기서 배운 아주 중요한 하나를 정말 가슴속 깊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재난 심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난 심리. 혹시 여러분 재난 심리가 뭔지 아시나요? 재난 심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재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불이 나거나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재난이 우리 앞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난 심리하면 또 비슷한 말로 군중 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군중 심리는 이제 우리가 뭐 재난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난 심리에서는 좀 특별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갑자기 뭐 큰 일이 일어나면 어딘가로 대피를 하거나 또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기로 가자 하면 거기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로 막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유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지금 만약에 그 군중심 저기 재난심리의 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아는 집이나 혹은 길을 잘 아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길을 잘 아니까 만약에 불이 났어도 나는 여기 비상구를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저기 큰 도로까지 가는 길 아마 눈 감고도 다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큰 재난이 들이닥치면 갑자기 아우성을 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1903년에 시카고에 이로키즈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602명이 사망한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보면 대부분이 이 불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한 곳의 문으로 몰려왔습니다. 한 곳 혹은 몇 개의 앞에 있는 문에 다 그 600명이 모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문고리가 안으로 당기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밀고 안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어서 거기서 600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 연구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 중에 20% 정도가 이 힘든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더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도와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0%의 사람들은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길도 못 찾는 반면에 오히려 주변 사람까지 나 따라와 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크게 먹고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곳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같이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 그리고 빛과 낮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삶과 빛에 속한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무슨 언제일까요? 어떤 때를 통과하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삶, 낮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취하고 똑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고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어둠, 캄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사람, 낮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그 팔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은 우리를 아주 달콤한 것으로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아주 좋은 것들로 우리 눈에 혹은 우리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것들로 유혹해옵니다. 여러분 인형뽑기 아시죠? 500원을 넣으면 집게가 쫙 앞으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딱 갔다가 딱 누르면 내려갑니다. 내 마음대로 기계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게에 현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집게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영일 때 아파트 앞에 가면 바닷가인데요. 그 집게 기계만 쫙 몇십 대가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은근히 이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잡히는 게 아니고요. 쫙 끌려 올려옵니다. 어디든지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다 나올 때쯤 되면 바로 앞에서 톡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게 오다가 앞에서 탁 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에 TV에서 이 인형뽑기 기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속임수가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집게 잡을 때 처음에는 힘이 있다가 나중에 힘이 풀립니다. 그죠? 그걸 누구든지 느낍니다. 아, 논네. 이게 힘이 좀 풀렸네. 혹은 다 와서 떨어뜨려버리고 진동을 줘가지고.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요, 기계의 조작으로, 그죠? 기계의 조작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고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기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뽑게 만드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번에 한 번씩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뽑는 사람은, 아, 이 기계가 이제 보니까 몇 번쯤 실패해가지고 두세 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는 기계다, 이걸 파악하는 거래요. 이런 나쁜 사람들, 그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명 뽑으니까 또 옆에서 뽑히잖아요. 아, 나도 될 것 같아 하고 더 돈을 넣고. 아무도 안 되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업주는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넣다 보면, 한 만 원쯤 넣다 보면 한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형을 어떤 걸 받느냐? 한 3천 원 정도 되는 걸 받습니다. 7천 원 손해를 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만 원을 주고 3천 원짜리 인형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다고. 이게 어떤 여러분 행복감, 성취감인데, 이건 조작된 겁니다. 그죠?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 낙망하니까 한 번쯤 되게 해서,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다음에 또 와야지, 요거를 주는 거예요.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고객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주인, 물론 나쁜 사람입니다. 또 돈을 좀 드리더라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성취감 얻는 것,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인 주인도 문제이고, 돈을 손해보면서도 그 기계에 돈을 넣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참 문제입니다. 세상이 저는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이윤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 원을 주고 3천 원을 얻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바로 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을 보니까 참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때가 기억이 나서, 대치동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 하면 어떤 곳입니까? 학원이 아주 유명한 학원들이 많고 학생들은 다 이마에 공부라는 걸 써서 다니는 그런 곳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눈이 초점이 없습니다. 흐리드릿합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 별로 없고요. 성적 얘기, 공부 얘기에 시달려가지고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대치동 주위에는 엄마들이 카페와 식당을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외 감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대치동으로 옵니다. 그 강남에 유명한 큰 아파트들에 하나씩 얻습니다. 방이 3개씩 있습니다. 거기에 3명, 4명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를 방학 기간 동안 그 방 안에 넣어둡니다. 한 방에 한 명씩.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외 선생님이 오면 다 거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먹입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그 대치동 근처의 아파트가 혹은 원룸이 다 동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로 그렇게 공부에 시달려 살아간 아이들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되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되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